자, 1절을 보십시다.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여러분,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소위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걸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예? 그래서 원수를 엉뚱한 대상으로 뭐 북한이라고 그러고, 성경에는 북한을 원수라고 썬 해석을 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이 말은 이 당시에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유대의 가장 큰 원흉이 아수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주변의 강대국인 아수르를 들어서 이 백성들을 이제 경고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뢰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절 3절의 문맥을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죠? 2절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어떻게 아나이다? 아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잘 알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진단은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하고 말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들의 회개는 언제나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형식적인 회개였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에는 너희 아직 멀었다.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자, 대표적인 사건이 사사기에 보면 보김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드러 맞으니까 울어요. 예배 드리면서 펑펑 울어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읽다 보면 엄청 회개하는 것 같아요. 우니까. 우리도 철야 같은 데 기도 시간에 나와서 눈물이 많이 나죠. 이제 하나님 앞에 중얼 거리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다 보면 시어머니한테 서름 받은 거, 남편한테 두드러 맞은 거, 뭐 별별 서름이 다 밀려와가지고 하여간 우는 김에 시컷 울어요. 그럼 그게 회개입니까? 울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보김 사건이에요. 얼마나 울었던지 지명이 보김, 우는 자들이라는 지명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창피한 지명이 된 거죠. 그냥 울기만 한 거예요. 우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가치가 돌아오고 유턴하는 거예요. 걸음이 돌아오고 삶이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수없이 경고를 먹고서도 진정으로 돌이키질 않았어요. 진정한 회개가 없었어요. 너희가 이미 선을 버렸다. 하나님이 진단입니다. 알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핀다 그랬어요. 무엇이 진짜 진정한 회개인지 하나님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적인 울음, 그걸로 그 사람이 회개했다, 돌아섰다, 단정할 수 없어요. 정말 인격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와 삶의 열매와 행위가 그 사람의 행로 속에 분명 보여지고 있는가? 그 뉘우친 것에 대한 회개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지불하고 있는가? 그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그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서로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함께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결된 유기체란 말이에요. 손가락만 다치면 손가락만 아픈가요? 송태근이가 아파요. 그렇죠? 송태근이가 아파요.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에요. 손가락 다쳤는데 자식 까불더니 조심하라더니 잘 됐다. 내가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교회와 자신의 관계를 뭘로 비유했습니까? 몸으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몸에 덜 귀한 것이 있고 더 귀한 것이 있더냐? 발꼬락이 그 냄새나는 곳에서 숨어가지고 꼼지락꼼지락 움직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축구를 하고 족구를 하고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네? 제일 천대받고 한대받지만 그 추하고 음지의 습한 곳에서 고생하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몸이 폼 잡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누구를 향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단 내 아픔으로 끌어안을 때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죄 안 짓고 또 도덕적으로 성결하고 물론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긴 해요. 진짜 주님이 원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상은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같은 아픔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십자가의 용서를 실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게 없었어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이라.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부패와 이런 아픔과 이런 잘못된 모든 오랜 역사의 고질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입니까? 지도자를 잘못 세워서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지도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역사의 배경 속에 세워졌는가를 우리 한 군데만 좀 진지하게 확인을 해봅시다. 사무엘상 10장을 다 여세요. 사무엘상 10장 19절을 봅니다. 자, 우리 오늘 찬양을 해주신 오케스트라와 찬양대 한 절만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쭉 나와가지고 뽑힌 왕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고 이런 사울이 뽑혀져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죠. 자, 그런데 19절을 잘 보시면 이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요구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그러니까 누구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이 교회가 성경으로 만족하지 않듯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러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오늘도 교회 속에서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교회 지도자가 스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지 알아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태도입니다. 교회는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일꾼 선출 하겠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뭘 것 같아요? 일꾼 선출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뭘 것 같습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이 은혜를 안다는 건 어떤 내용의 사람일까요? 내가 얼마나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인지를 철저히 고백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자격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잘난 사람, 다 된 사람, 똑똑한 사람, 라이센스 있는 사람 없었어요, 아무도. 아멘? 다 이상한 사람들만 뽑아놨어요. 12명을. 거긴 배반자도 있었고 다혈질도 있었고. 근데 그 제자들을 뽑아서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만들어가잖아요. 제자를 만들어가잖아요. 제자를 삼아가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을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조건이나 갖고 있는 재주로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줄 아는 자는 뽑으세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판단에 여러분 기준에 맞춰서 이 사람 되고 이 사람 안 되고 그것도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도 목회하잖아요. 저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질 않으세요? 역설적으로? 저는 늘 거울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네가 어떻게 3일째 목사를 하냐. 정말 저를 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은혜가 돼야 돼요. 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걸 구원하셨습니까? 말귀를 지금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교독합니다. 6절부터.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시작.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당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12절 다같이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게 왕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이는 왕을 찾았어요. 교회는 이런 왕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멘. 교회는 절대 이런 왕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사람을 높여요. 아우, 저 사람 나가면 우리 교회 큰일 나는데, 저 사람 재벌이라는데, 헌금 줄 텐데. 이게 유혹이에요. 유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들의 악한 요구에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얼마나 무서운 역사입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성결할까요? 죄 안 짓고 도덕적이고 깨끗한 게 성결한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우리를 성결하다 말할 때는 그런 윤리도덕적 관점의 성결과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철저히 빈틈없이 밀착되어 있는 상태를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나 주님 없으면 죽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성경적 가슴 가까이 끼고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이건 밥맛이라 그러는 거죠. 밥맛. 너무 거룩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폼 잡는 게 거룩인 줄 알아요. 네버, 네버. 그거 아니에요. 거룩은 딴 거 없어요. 나 주님 은혜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숨 쉴 여유도 주지 마시고 저를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매일 절실할 때 그 사람은 성결한 사람이에요. 우린 아무리 의로워도 죄인이에요. 예? 아무리 의로워도 죄인이에요. 이 십자가 앞에서 매일 징징거리는 거죠.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아멘. 그 고백을 매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아, 신부가 우리 신랑만이면 된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딴 건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역사의 타락 속에 성경으로 말씀으로 충분하지 못했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바람이 난 거죠. 그걸 우리는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행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빠졌던 탈선의 원인이에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충분하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 그것을 또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철저히 섬겨야 드려야 될 책임이 있고,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의 1차적인 책임은 양떼들에게 꼴을 배부르게 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설교 속에 목자의 마음을 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침이 동토올 때 목자가 양떼들에게 돌아올 때면 두 가지를 가지고 돌아온다 그랬죠. 내일의 계획과 먹을 양식을 반드시 준비해서 목자가 돌아옵니다. 양들은 내일 양식을 염려할 게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양들은 서서히 한눈을 팔고 탈선을 하고 딴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욕할 거 없어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의 허물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죄송해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우리 좀 넘어가서 7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뭘 심죠?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며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는 모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의 떡은 헛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배웠죠? 예? 헛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는 분은 평생 한방을 위해서 살아요. 이번에 이 건만 되면, 이번에 요 건만 되면, 근데 그분 얘기 들으면 늘 곧 될 것 같아. 그렇게 나이가 60이 넘어갔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아주 능력 있는 여자예요. 항상 그 펑크가는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안 돼요. 응? 여자는 좀 능력이 있어도 없는 척해야 남자가 정신을 차려요. 여자가 알아서 뒷감당을 다 해주면 이 남자라는 동물들은 속성이 허세가 기본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자꾸 딴짓, 딴 생각을 갖게 돼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몇 차례 거듭되는 부도 끝에 나자빠졌죠. 그리고는 국립호텔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교회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목사님과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두 분이 하루 종일 뭐 했겠어요? 목사님은 전도를 하고 이분은 전도를 받았어요. 거기서 이분이 내가 이때까지 바람을 심고 살았구나. 그래서 광풍을 거두었구나. 대우각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그분이. 저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시고 참 재밌으세요. 하나님이 이 섭리하시는 스토리를 누가 이렇게 작가들이 잘 풀어놓으면 개콘이 그보다 재밌겠어요? 네? 정말 오묘 막측하고 놀라워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전제를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내 주관적인 경험만 원리가 아니에요. 그게 원리가 되어서도 위험해요.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들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며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게 이방 사람이 삼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벌어서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벌어서. 기가 막힌 거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저기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 이 말은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한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을 어떻게 표시를 했는가 하면 깨진 그릇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깨진 그릇. 깨진 그릇은 쓸 수 없죠. 더러운 건 닦아서라도 쓰는데 그릇이 깨진 거는 못 써요. 버려야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좋은 그릇이라는 것은 항상 주인이 쓰기에 잘 준비된 그릇을 좋은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자기, 백자, 청자가 좋은 그릇이 아니에요. 그건 뭐에다 쓰겠어요? 값만 비싸지. 좋은 그릇이라는 것은 종기라도 종기나요? 종지나요? 뭐 어쨌든 그런 그릇일지라도 주인의 손에 붙들려 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작든 크든 그 우리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큰 교회 목회한다고 큰 그릇이고 작은 교회 목회한다고 작은 것이라고 저는 그런 세속의 논리로 이 사역을 이해하는 잣대도 잘못된 잣대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큰 사이즈의 교회를 목회해도 작은 그릇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저 두메산골 아무리 작은 사이즈의 교회를 목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시각에서 하나님 기준에서 큰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다니면서 너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느 사람은 이삭죽기형이고 어느 사람은 트랙터형이고 이런 세속의 논리로 사람의 사역을 재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누가 메인일지 몰라요. 소위 수십만 명 목회하던 사람이 저 끝에 있을 수 있고 두메산골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사역하던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칭송받는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큰 그릇이에요? 우린 자꾸 큰 그릇 작은 그릇도 우리 세속의 논리로 이해하는 잘못된 평가 기준을 갖고 있다고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어떤 일들도 내가 뭐 이런 일 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건전한 생각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무슨 일인데요? 그래서 그 일이 어땠다고요? 왜 여러분들의 기준 속에서 자기 일을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함몰시키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 거기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된 거면 된 거지. 뭐 다른 평가가 기준이 있겠어요? 우린 바울의 이야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분의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 14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사실 이 원문을 보면 왕궁, 성읍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물론 왕궁을 많이 세웠다는 것은 그들이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겪은 건 고생이에요. 착취하고 뜯기고 노동력 억지로 시름 속에 빠지게 되고 서민들이 이 많은 왕들 뒷바라지하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역사를 보면 조공 바치고 전쟁 치러지고 희생당하고 노동력 착취하고 게다가 이들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잊어버린 채 여긴 지금 성읍을 세웠다 그랬는데 전각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전각. 여러분 평양에 가보면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무슨 기념탑 같은 거예요. 그거 없는 나라에서. 그걸 또 저 꼭대기 구경시켜준다고 타라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전기 사정이 나빠가지고 중간에 서가지고 아주 기절을 할 뻔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이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 호텔 들어가면 전기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니면서 막 앞에 켜요. 그리고 뒤에서는 또 따라오면서 막 꺼요. 아니 나 참 별일을 다 겪었어요. 그러면서 저녁에는 저를 부르더니 송 목사님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압니까? 저 미제 저놈들이 이코노믹 엠바고 경제 목조르기를 해서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분들이 언제 주제 파악을 좀 할까? 아니 미국이 목조르기를 해서 자기가 못 살아요? 그냥 전부 그런 이상한 사람들은 전부 남 핑계를 그렇게 공통적으로 대요. 그리고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보면 이 쪼다 같은 남자들이 전부 남 핑계를 대요. 예? 마누라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 그러고 그럼 자기는? 응? 우리 집엔 새끼들이 이런 것들이 태어나서 그렇다 그러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러고 그리고 잘 될 때는 이렇게 탑들을 세워요. 탑들을. 어마어마하게 탑들을 세웁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것도 무슨 조각돌이 아니고 이 통돌 있죠. 어디서 그렇게 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금강산에서 실어오는지 하여간 뭐 백두산에서 실어오는지 그 돈, 노동력 그러니까 거기는 종교 집단이지 이게 하나의 국가체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여간 군인 아이들이 평양에 돌아다니는데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키만 두면 안 돼요. 이 155마일 전선 옆에다 세우는 애들은 고르고 고르고 뽑아서 그래도 한 70 넘는 아이들 갖다 세워놓은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산천 초목이 뻘겋고 나무가 자라질 않아요. 땅도 저주를 받았는지 이상해요. 그리고 여기저기 눈이 퀭한 줄인 아이들이 널려져 있고 제가 한 세 번을 가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은 사실 통일 세대가 돼야 됩니다. 그 준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부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정부를 믿어요?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3.1교회는 그래도 민족의 역사의식을 기초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우리 3.1교회 젊은이들이 통일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나는 북에 가서 교회학교 선생이 되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계획부터 기도를 심고 내 때 안 되면 다음 때 열매를 거두든지 해서라도 우리 3.1교회 젊은이들은 오늘 당장 내 눈앞에 5년, 10년을 보지 말고 길게 호흡을 길게 해서 20년을 내다보는 거예요. 통일은 됩니다. 하나님이 저 지하에서 부르짖는 저 민족을 언제까지 저렇게 두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하나님이 불못에 던졌지만은 하나님의 형벌은 언제나 종말과 멸망으로 끝난 적이 없이 반드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저는 저 북녘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회복시키리라고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3.1교회가 통일이 되면 선봉이 돼서 아주 교회를 그쪽으로 옮겨버리든지 네? 온 평양거리에 흩어져서 거기에 무너졌던 교회를 세우고 찬송이 흘러나오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꿈같은 환상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그 위로부터 임하시는 영광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돼요. 시대를 앞서가는 비전을 봐야 돼요.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연세가 젊건 많건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은 아마 같아질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이 북녘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너무 딱해요. 그 현장을 몇 번 보니까 가슴이 미워져요. 가끔 기도할 때 누워서 잠이 들 때마다 그 휑한 거리가 계속 지나가요. 언제 저 땅에 복음의 자유가 임할까? 거기 몇 개 교회 세워놨는데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고 관제교회입니다. 온 대학의 성악과 출신들 갖다가 막 찬양대 앉혀놔가지고 찬송 무지하게 잘해요. 응? 근데 영감이 없어요.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영성이 없어요. 여기 우리 한진만 올라가도 또 우리 교회는 진 아니 진. 이 진이 여호수아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전쟁하는 대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진, 이 이름은 안 바꾸려고 그래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진이에요, 그냥.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번 찬송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또 재직회도 있지만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 3.1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지하에서 지금도 광명의 날을 기다리며 신음하며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속히 복음으로 통일된 시대를 열어주시옵소서. 더디 마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만 통치하는 정결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